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특검의 구형도 나오지 않았고 진술도 다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13일이 마지막이라면서 그날 무조건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부는 시작부터 재판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나는 일정이니까 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
이런 방침을 오후 재판에서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재판은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마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밤 9시를 넘기자 재판부는 시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거듭 난색을 보였고
오늘 1시까지 재판 12시까지 1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때부터 저희들 준비한 변론을 하라고 하시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13일 오전 9시 반으로 미루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의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1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될 오는 13일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제시가 이어지고 특검의 최종 구형이 공개됩니다. 이후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결심 공판이 미루어진 건 김 전 장관 측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8시간 넘게 발언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1시간도 안 걸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재환 기자입니다.
보통 때보다 1시간가량 일찍 시작한 어제 재판에서 첫 순서는 김 전 장관 측 발언이었습니다. 시작부터 호칭을 문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특검보 박옥수가 검사 서성광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폭동이 방치됐다는 주장에
민간에 의해서 폭동 오히려 방치했고요.
선관위 출동이 안전을 확보하려 했다는 거란 말도 다시 나왔습니다.
선관위 시설과 서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라, 지켜라 이런 임무가
재판부는 저녁 식사 시간도 따로 두지 않고 진행했지만 이런 주장들은 8시간 동안 반복됐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 측은 40여 분,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1시간가량, 목현태 전 경비대장 측 20분 등이 걸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피고인보다 적게는 8배, 많게는 20배 넘는 시간을 쓴 겁니다. 이를 두고 특검 측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제가 빨리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결국 재판장도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측도 휴정기 안에는 원래 종결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중계가 다 됐으니까 그거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요.
결국 밤 10시가 다 돼 한 번 더 기일을 갖기로 결정이 나자 재판부를 향해 심야 수사가 금지인데 심야 재판도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도 했습니다. 오는 13일엔 윤 전 대통령 측부터 서증 조사를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측에서 서증 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작 어젠 재판이 길어지며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떨어뜨리는 등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13일에는 끝낼 수가 있는 건지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일단 어제 마치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서증 조사가 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빼고 모두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다 계산해봤습니다.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 이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만 혼자 8시간 11분 썼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의 총수로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 운영을 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또 계엄 비선 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씨는 체포조 명단 등이 적힌 이 수첩에 대해서 계엄 이후에 술 마시고 쓴 거다. 그러니까 아무 말 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검이 수첩 내용을 새롭게 창작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 진술도 길어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김 전 장관 측이 일과 내내 서증조사, 다시 말해 서류 증거 조사를 하는데도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걸 거들었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측에서 서증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6시간을 준비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13일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저희가 13일 재판 상황을 시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날 재판은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증거조사만 지금 남았거든요. 이게 바로 시작됩니다. 6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점심 휴정 시간을 빼면 대략 5시쯤 전후로 해서 끝납니다. 이 다음엔 바로 특검 구형 시간인데요. 약 2시간 정도 최종 의견 밝히고 마지막에 구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녁쯤엔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그 구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후에 8명의 피고인들이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진행하게 되고요. 밤늦게 선고 기일까지 재판부가 지정하고 나면 재판은 종료됩니다.
네, 재판부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네, 재판부 같은 경우에 왜 이걸 끊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럴 경우에 피고인 측에서 재판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트집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정당한 방어권을 제공했다라는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이 이제 저희가 뭐 초래한 거면 재판부에서 이제 막 초래한 거면 모르겠는데 재판부에서는 저 뭐 지금까지 다 이런저런 사정 많이 봐드렸잖아요. 뭐 분리해달라면 분리해드리고 뭐 하면 뭐 하고 다 했어요.
네, 결심 공판이 미뤄졌지만 그나마 윤 전 대통령 측을 뺀 나머지 7명의 서증조사는 어제 겨우 끝마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때문에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발언을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구형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결심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결심 재판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재판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했다고 밝혔고 한민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형 순간까지도 온갖 꼼수로 시간 끌기 발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를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온 내란 특별 재판부를 조희대 사법부가 빨리 받아들였으면 재판 지연은 없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사형 구형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이번에 내란 비상경 꿈조차 볼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그리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나기를 바랍니다.
사형 구형 요구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매우 뭐 단언한 어조로 사형이다라는 표현들을 막 쓰고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일단 특정한 구형을 선동하듯이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맞고요.
구형 연기는 사법부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차분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JTBC 김필준입니다.
한국이 무인기를 날려서 북한 영공을 침투했지만 이를 격추했다고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격추한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산산조각난 파란색 파편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강제로 추락시켰다고 주장한 무인기 사진입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이 무인기가 자신들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따르면 무인기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인천 강화도를 이륙했습니다. 이후 군사 분계선을 지나 곧장 북쪽으로 향했고 개성시 인근을 지나다 북한 전자전 장비에 격추됐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28분. 북한은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이라며 항공사진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감시 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를 출발한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후에 우리 정부와 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면서 남북이 합동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동체나 날개 모양을 볼 때 군사용이 아니라 중국 업체가 만든 민간 제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지금으로선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북한이 그런 가능성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와 군을 비난한 건 사실상 남북 대화에 거부감을 드러낸 거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외환죄 공방도 일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던 지난 5일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귀국길에선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뽀로로에 비유하며 남북 대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몇 달 전 무인기 정보까지 공개하며 비난에 나선 건 무인기 침투에 대한 불만을 넘어 우리 정부의 대화 시도에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인기 도발과 같은 강력한 명분을 내세워서 이재명 정부가 평화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정찰을 감행하는 위성적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북한은 다가오는 제9차 당대회에서 우리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도 확고히 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또 한중 관계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북한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외환죄 적용을 주장하는 걸 겨냥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국방부가 우리 군 소행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정부와 군을 공격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새벽 서산 영덕 고속도로 여러 곳에서 차 16대가 부딪히고 화물차가 도로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걸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이른바 블랙아이스 때문인지 차들이 연이어 미끄러지고 부딪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경광등이 반짝입니다. 멈춰있는 차들을 보고 속도를 줄여보지만 들이받친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돌아갑니다. 뒤따르던 승용차도 화물차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숨 돌릴 새도 없이 다른 화물차가 또 때립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서산 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IC 부근 서산 방향에서 차량 10대가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등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앞에 차가 이제 서 있으니까 저도 이제 브레이크를 싹 밟는데 브레이크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1시간 전쯤부터 양방향 3km 구간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6시 7분 영덕 방향에서 사고로 멈춘 승용차를 피하던 윙바디 화물차가 도로 밖으로 떨어져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30분 뒤엔 화물차가 미끄러져 철제 H빔이 도로로 쏟아지고 승용차가 서행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내린 비로 도로 위 살얼음, 일명 블랙 아이스가 생긴 걸로 추정됩니다.
사건하고 내렸을 때 바닥이 거의 빙판길 수준이었어요. 사람이 작업화를 신고 그냥 걷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었죠.
이 남상주 IC 앞에는 사고가 나 부서진 차량들이 견인돼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6시간 정도 흐른 오후 낮 시간대지만 아직도 이렇게 도로 위에는요,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피해 차량과 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네, 오늘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길 가던 20대 남성이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숨졌고 경북 의성에선 산불이나 주불을 끄기는 했지만 강풍으로 일부 헬기가 뜨지 못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송혜수 기자입니다.
간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고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 망월사역 인근 미용실 앞에서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기사가 지나가면서 사람으로 깔렸대요. 이제 들추면서 보니까 사람이 한 명 깔려있더라고요. 다리만 보였는데요.
미용실 앞은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현장에서 숨진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강풍이 시속 70에서 90km에 달하며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파주에선 교통표지판이 힘없이 쓰러졌고 인천 계양에선 주택 벽 타일이 누군가 잡아뜯은 듯 무너져 내려 차량을 덮쳤습니다. 서울 잠실에선 따릉이가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졌습니다. 경북 의성에선 오후 3시 15분쯤 산불이 났는데 강풍과 폭설로 소방 헬기가 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승객 32명을 태우고 중국 하이난 싸냐 국제공항에서 청주 국제공항으로 오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의 보조 배터리 발열로 연기가 피어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보조 배터리를 물에 담그는 등 초기 대응으로 연기를 진압했고 비행기는 예정보다 40분 빨리 착륙했습니다. 초기 대응에 나섰던 승무원 3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된 보조 배터리의 규격과 기내 반입 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그린란드를 확보할 거라면서 덴마크를 더 압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을 위해서 미국 석유회사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석유회사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무력 사용을 암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더니
I would like to make a deal, you know, the easy way, but if we don't do it the easy way, we're going to do it the hard way.
미국이 확보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중국에 넘어갈 거라고도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on Greenland whether they like it or not because if we don't do it Russia or China will take over Greenland.
덴마크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겁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대해선 미국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며 기업들을 설득했습니다.
So, you're dealing with us directly. You're not dealing with Venezuela at all. We don't.
하지만 기업들은 되레 미지근한 반응입니다. 2007년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국유화 이후 투자 자산을 몰수당하고 철수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If we look at the legal and commercial constructs and frameworks in place today in Venezuela, today it's uninvestable. And so significant changes have to be made to those commercial frameworks, the legal system.
트럼프 정부는 2019년 문을 닫았던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관을 다시 열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의 총에 맞아 시민이 숨진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이야기하면서 주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SUV 차량 운전석을 향해 다가가는 카메라. 총격을 가한 이민국 요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듯 차 번호판을 찍자 차량이 후진했다 앞으로 나아가자 곧바로 총격이 가해집니다. 요원이 옆으로 몸을 피하는 듯 보이지만 직접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근거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 영상과 함께 진실은 이민국 요원이 위협받아 정당 방위로 발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She was a agitator, probably a paid agitator. You have agitators and we will always be protecting ICE and we're always going to be protecting our border patrol and our law enforcement.
연방 정부가 수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미네소타 주 당국은 독자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거론하며 주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But it's being destroyed. It's got an incompetent governor, fool. I mean, he's a stupid person. And it looks like the number could be $19 billion stolen from a lot of people. But
총격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날 포틀랜드에서도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장에서 글로벌 인재를 바로 채용하는가 하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김민 기자입니다.
CES 기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두산그룹의 면접이 치러졌습니다. 미국에서 첫 해외 공개 채용을 진행한 건데 이날 지원자들이 마주한 면접관은 뜻밖에도 CES 현장을 찾은 박정원 회장이었습니다.
미래 두산의 글로벌 리더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산의 최고 경영진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채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산은 졸업 예정자에겐 최대 36개월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처우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트업들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기질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다 보니까 이걸 많이 쓰는데 필터가 없다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좀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족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신년사 같은 거 보면 회장님들이나 기업에서 이제 AI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AI 전환을 돕는 회사입니다.
이들 스타트업은 IBK 기업은행이 마련한 홍보관의 부스를 마련했는데 기업은행이 IBK 창공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우리 CES라든가 그런 해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IBK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ES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도 눈에 띕니다. 현대모비스는 일꾼 로봇 아틀라스의 관절 구동 장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과 MOU를 맺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여름철 과일인 참외를 이제 겨울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경북 성주에서 올해 첫 참외가 나왔습니다. 윤주열 기자가 출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밖은 영하의 날씨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후끈합니다. 초록색 넝쿨 사이로 어른 주먹 크기만한 샛노란 참외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잘 익은 참외만 골랐다는데도 금세 바구니를 채웁니다. 원래 참외는 여름철 대표 과일이지만 지난해 8월 미리 모종을 심어 남들보다 먼저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8월달에 날씨가 워낙 뜨거워가지고 발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들도 이제 실패를 할 뻔했는데 지금 작황에 봐서는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도를 측정해보니 16브릭스,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이런 참외가 한 해 18만 톤 생산되는데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합니다. 본격적인 출하는 3월부터입니다. 날씨 덕에 올해는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의 기사 상황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야간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주간에는 일조량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최근엔 작고 못난 참외를 가지고 요리나 음료, 디저트를 만드는 데 활용해 농가에 추가 소득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이제 참외 맛이 더해져가지고 맛이 더 달콤하고 참외 그 향긋한 향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4개나 6개가 든 상자를 개발하는 등 1인 가구 공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무명으로 시작해서 오직 음악에 대한 진심 하나로 무대를 빛낸 싱어게인4의 탑3 이오욱, 도라도, 김재민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치열했던 경연을 이제 다 마치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편곡을 좀 더 해야 될 것 네. 같고 좀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아직. 좀 아쉬움이 커서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크신가요? 우승하셨는데?
아니, 더 뭔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네, 그런 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실감이 아직 안 나와요. 싱어게인 여전히 그 순식간에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오는데 끝났지만 네. 다른 시작인 것 같아요.
재민 씨는 어떠셨나요?
저를 포함해서 81인 실력자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행복했고 값진 기회였고요. 네. 이제 또 앞으로의 저의 행보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스스로를 야망 가수라고 불러왔는데 지금 품고 있는 야망은 어떤 거예요?
일단 저는 멋진 음악으로 또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 야망이 있고요. 네. 저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엄청나게 큰 곳에서 저의 단독 콘서트를 네. 개최하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욱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을까요?
사실 결승에서 마지막 심사 점수를 받고 네. 마음을 완전히 접었었습니다. 진짜.
근데 그 실시간 문자 투표랑 온라인 투표가 네. 합산이 되면서 1등이 된 거잖아요.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인기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인기 비결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좀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의 곡들을 좀 선정을 했었거든요. 선곡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아주셔서 저한테 표를 좀 많이 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라도 씨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분들이 1점만 딱 깎이고 윤종신 심사위원만 99점, 나머지 다 100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100점 7명인가? 7명한테 받았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집중했어요.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네, 윤종신 심사위원은 무시하고
그거 그냥 너무 고맙습니다.
2등을 했는데 필리핀에서도 반응이 좀 오나요?
필리핀에서 그 표현 뭐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던 것 같은데 반응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생겼어가지고 싱어게인 덕분에 필리핀에서 좀 더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 3억 원 상금은 받으셨나요?
일단은 이거 확인은 아직 안 됐고요. 일단 판넬은 일단 집에 가져다 놨습니다.
아, 판넬만 받았어요?
예, 네, 판넬이랑 이제 그 사실 저희가 3월 달에 네. 집이 이사를 해야 되는 집을 좀 빼야 되는 그 상황이라. 네.
집을
부모님이랑
같이
좀 와.
부럽지 않은
게 제 우선인 것 같아요.
와. 또 제대로 또 효도를 또 하시네요.
아우, 할 수 있을 때 좀 잘 해드리고 와, 싶어가지고.
멋있다. 예. 의류 수거 일을 원래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고
네.
이제 앞으로 노래에만 좀 집중하실 생각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의류 수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싱어게인을 진행을 원래는 하고 싶었었어요.
네.
왜냐면 언제 떨어질 줄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근데 거의 파이널 됐을 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또 사장님께서도 흔쾌히 또 응원해주시면서 허락을 해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세 분께 한 곡씩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다면 네. 오욱 씨 먼저.
네.
와, 감사합니다. 와,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얼굴 빨개졌어.
성량이 대단하시네요. 도라도 씨한테도 한 곡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팝디바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네, 팝디바.
네.
너무 떨려요. Don't walk away from me now. I have nothing, nothing, nothing if I don't have you.
와,
감사합니다.
이래서 도라도 도라도 하는구나. 와,
감사합니다.
재민 씨는 뭐 어릴 때부터 롤 모델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한국에는 이제 김건모 선배님을 너무 너무 좋아했고,
네.
제 또 별명으로 많이 불리는 브루노 마스 님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네. 네. 브루노 마스 곡을 혹시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Take it away, everybody, cause all you wanted to push this. Now my baby's dancing, but she's dancing with another man.
와.
너무 심장이 지금 막 벌렁벌렁 되고 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노래를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스타가 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잖아요. 각자 나는 나의 이런 점을 가장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거를 하든 연습을 해서 해소가 되는 것들은 연습을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종합해보고 연습을 많이 해보고 계속 뭔가 그 혼자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반복을 되게 잘하거든요. 제 장점은 좀 반복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노래하는 것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음악을 사랑하는 힘이 좀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저는 누구보다 저의 음악을 사랑할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각자의 꿈을 한번 들어볼게요.
언젠가 사실 곧 밴드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그 락씬이 다시 부활을 했을 때에 좀 영향력이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 한국에서 지금 이 가수로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가수로만 말고 그냥 싱어송라이터로서 아니면 뭐 나중에 프로듀서로서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음악도 굉장히 많고 제가 그때그때마다 제가 사랑하는 음악을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꿈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자의 빛나는 색으로 수많은 무대들을 물들여 주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